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1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자 모세를 찾아와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된 불평과 원망에서 인내의 한계를 느꼈던 모세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외치면서 반석을 두 번 내리쳐 물을 내어 마시게 합니다. 물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급한 문제가 해결되어 끝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의 행동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한 것으로 규정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지도자였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모든 책임과 지위를 위임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책임과 또 지위가 위임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는 모습이 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지도할 여호수아를 백성들 앞에서 인정해 주시는 모습도 됩니다. 우리가 모세를 생각하면 참으로 많은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에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의분을 일으켰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 애굽에서 나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일들도 하게 됩니다. 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고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훈련시키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지도자의 마음을 넘어서 부모와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는 생각들을 충분히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속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온전히 세워져 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또 이방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가증한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백성이 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하고 또 이 백성들을 훈련시켜 왔습니다. 사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마지막에 듣고 싶은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의 통치 아래 복받으며 잘 살 것이니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이방 신들을 따를 것이고 나를 버리고 내 언약을 어길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이 모세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지 않았을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래를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마음 아프고 정말 낙심이 되고 절망스럽고 또 우리가 그러하듯이 많이 자책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더 이들을 잘 가르쳐야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내가 이들 앞에 좀 더 모험적인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생각해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어떠했을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할 때 받는 복과 또 불순종할 때 받게 되는 저주에 관한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택하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물론 이 선택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지만 선택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적인 내용으로 요구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생명과 복된 자리로 나올 것을 강하게 권면하는 내용으로 주고 있는 말씀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백성과 내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는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이 찾아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즐거이 교제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전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를 떠나는 곳으로 자신들의 결정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혹독한 심판을 하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을 버릴 것이다. 내 얼굴을 숨길 것이다. 그들이 허다한 재앙과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말씀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대로 다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다한 재앙과 환난 가운데에서 아주 많은 고통과 시련과 환난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는 것 자체가 이 백성에게 내려지는 진노 중에 진노가 됩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면 나타나는 결과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시편 13편은 다윗이 지은 비탄시입니다 다윗은 절망스러운 고통 가운데에서 오랫동안 버티고 견뎌내고 있는데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래야 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주의 얼굴을 드러내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하나의 고통들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할 수밖에 없으며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면 나는 사망의 잠을 잘 수밖에 없고 내 대적들이 나를 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잊혀진 존재가 될까를 두려워하고 있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 얼굴을 숨기심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이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할까라고 하는 번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 오랫동안 겪게 되는 고통의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절실히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자리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은 요원해 보이는 그 자리에 있지만 거기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지금 내게 답이 주어지지 않고 있지만 내 인생의 답은 구원의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 신명기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부르라고 하십니다. 이 노래가 드러내는 내용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셨으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너희의 불순종과 너희의 원망과 또 너희의 하나님의 버림에 대한 벌들이 무엇이지만 무엇으로 주어지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의 결과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내시는지를 증언하는 하나의 증거로 노래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살쪄서 그때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따를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간 자들의 타락의 결과가 어떠할 것임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받아야 되는 진노의 심판의 내용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재앙과 환난을 겪어야 되는 일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십니다. 다음 설교에서도 모세의 노래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몇 군데의 말씀을 좀 끊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곳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39절에서 43절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낮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가혹하시고 혹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라십니다. 용서하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무섭게 몰아붙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혹하고 혹독하게 징계하셔서 무얼 하시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징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볼 때 징계는 힘겹고 어려운 것들입니다. 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왔어도 가벼웠으면 좋겠고 처음부터 없었으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것이 바로 이 징계입니다. 그러나 징계가 주어졌다라고 하면 그것은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첫 단추요, 첫 걸음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했어도 용서하여 처음에 있던 자리로 다시 돌려놓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 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이것들로 인하여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겠다, 왕하게 하고 죽도록 내버려 두겠다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면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붙들지 않고 사는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알아서 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진노요 심판이 될 수 있습니다. 징계한다고 진노하고 무섭게 몰아붙이고 그들이 죽는 자리에 버려지는 자리에 가는 것들을 일일이 다 간섭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무얼 하고 계십니까? 무섭게 몰아붙이는 징계를 쏟아내고 계시고, 그리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진노를 붓고 계시고, 또 망해야만 끝날 것 같은 두려운 심판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두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 진노와 심판과 두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이 무엇을 두시는가 하면 이 백성들을 위한 내 일을 멈추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두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을 버릴 것이다. 내 얼굴을 숨겨서 망하게 할 것이다. 너네 이제 다 죽었어. 이렇게 해서 망하게 하고 죽여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언약 백성으로서 대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대하심이 이 안에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가 하면 모세의 노래를 보면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계를 위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방 민족들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고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모르고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다라고 자만할 때에 교만할 때에 이들을 이스라엘의 원수로 대적으로 대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하나님의 일하심은 성경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을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오바댜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5쪽쯤 됩니다. 오바다 제1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오바다는 에돔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오바다서를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이 유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쓴 글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국수주의적 입장에서 생각하면 훨씬 중요한 뜻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의 갈등은 그들의 조상인 야곱과 에서가 모태에서 다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꽤 긴 그러한 내용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에돔을 이스라엘의 형제의 나라로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과 전쟁하는 것을 금하기도 하시고 또 율법을 말씀하실 때에 에돔이지만 이스라엘로 귀화한 3대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도 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에돔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이 에돔이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입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방해합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에는 바벨론과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멸망하는 일에 이 에돔이 앞장서게 됩니다. 에돔이 바벨론과 함께 남유다에 들어와서 성전을 훼파하고 또 그러한 사건들이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한 가운데 있는 남유다 백성들은 에돔에게서 받은 이 수치와 모욕이 굉장히 컸습니다. 에돔에게 받은 수치와 모욕을 통해서 볼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절망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때 오바댜 선지자는 그 시리와 절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라를 잃게 되고 에돔에게 수치와 모욕을 받게 되었지만 너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회개하면 이 모든 수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 회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게 됩니다. 모세의 노래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지은 이 노래를 하나의 증거와 증언처럼 부르면서 보게 되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찾아오셨고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쫓아간 그 길이 얼마나 어리석었었는지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들을 쫓았을 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 이 이방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죄였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허다한 재앙과 환난 가운데 처할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끝까지 하신다는 사실들을 이 노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시지만 그러나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자리가 어디인가 하면 마침내 너를 복되게 하시는 자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라고 하는 것 또 그 광야에서 보내는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앞이 어디인지를 알 수 없는 불안한 세월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자리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가져야 하는 그 자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그들의 불순종을 통하여서 주시는 심판으로 인하여서 광야에 들여보냈지만 그 광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제대로 만나는 자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게 하는 자리로 삼아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실 수 있도록 하시고 그들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그들의 손으로 먹을 것을 구하지 않았지만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주셔서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으로 인하여 산다는 것들을 똑똑히 보게 하시는 자리가 바로 이 광야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처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하여서 여호수아에게 위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 보면 이 모세의 노래에 관한 말씀을 주시고 전혀 다르게 여호수아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진노와 심판과 징계의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에 불러들이시는 일들을 멈추지 않고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만 들여보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했다는 것으로 끝내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것으로 끝내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그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았던 날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까? 내년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불안도 여전히 남아있고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 염려도 남아있습니다. 불투명하고 불안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러한 속에서 약속하고 소망하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마저도 우리를 책임질 수 없다는 것들을 보게 합니다. 결국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 보면 낙심하고 절망하는 표현이 되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너희가 할 수 없으니 내가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돌아보면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겐 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자리에서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무언가를 하시는 자리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입니다. 저는 취미로 가끔 그 비행기 프라모델을 그 조립하는 걸 합니다. 여러 비행기 기종을 만들어 보곤 하는데 그런데도 어떤 기종을 만들 때에는 이건 뭐지? 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만드는 순서는 그 매뉴얼을 보고 그 부품에 붙어 있는 번호를 하나하나 조립하면서 이렇게 한 덩어리씩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면서도 계속 머릿속에는 이거 뭐지? 이거 어디에 들어가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는데 매뉴얼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한 덩어리 만들어 놨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점점 더 한 덩어리가 다른 한 덩어리와 결합이 되어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면 이게 이 부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아주 어렴풋하게나마 보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좀 더 만들어 가다 보면 이제 골격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 만들어져서 결합이 되면서 이렇게 모양을 갖추게 되고 나서야 이게 이거였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엔 그게 있습니다. 내가 왜 이걸 몰랐지? 라고 하는 거죠. 만들어져 가는 것들을 보면서도 모르는데 그러나 그 과정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불행하고 또 어떻게 보면 불운하고 또 겪지 않아야 될 일을 겪는 것으로 인하여서 속상하는 일들이 많겠지만 그러나 그래서 거기가 불행하고 불운하고 속상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들은 우리를 위하여 하고 계시는 일들이라는 것. 그것이 어느 때에는 징계로 다가오고 어느 때에는 고통으로 다가오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고 계시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어도 거기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자리,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이러한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고난 가운데 두셨다고 한다면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끔 하시는 과정으로 삼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봐야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끝모를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 고통을 허락하셨지만 결국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셔서 나를 더 복된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불순종, 실패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서 끊어내는 것들이 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손에 쥐고 계시는데 그 무엇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뺏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이상 하나님에서 우리를 뺏어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복된 자리에든, 은혜가 있는 자리에든, 징계가 있는 자리에든, 고난이 있는 자리에든,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서 그 하나님 하실 일들을 소망하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잠잠히 견디어내는, 그리고 기다리는 모습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믿음 있는 고백입니다. 이 믿음 있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서 더 단단해지고 더 굳건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자기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고 살 수 있다는 교만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와 심판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기억하시며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불안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을 알 수 없기에 더 낙심하고 절망한 것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자리요 현장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더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